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유럽연합 EU를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공식 계정을 통해 나는 유럽연합에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가스와 석유를 대량 구매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밝히고 그러지 않으면 완전한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한 해 10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EU 상품과 용역 거래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수출 5,920억 달러, 수입 7,233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 USTR의 최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 해 동안 EU와의 무역에서 1,313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라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USTR 자료에 따르면 상품 거래를 기준으로 미국이 EU에서 수입한 총액은 2022년에 3,508억 달러로 2012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 규모는 5,533억 달러로 2012년보다 69%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도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 대통령 취임 첫날 중국에 대해 기존 관세 이외에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지난달 25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선언했습니다. 이런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 중국과 EU를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에게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에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언론은 무역 전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EU와는 관세 유예 형식으로 무역 전쟁을 멈췄습니다. 타이완의 의회인 입법원에서 20일 의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집권 민주진보당, 민진당 의원 다수가 크고 작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린추인, 천페이위 의원 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당인 국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 및 소환법, 헌법소송법 개정안 등 3대 입법의 3독 통과를 막기 위해 민진당 의원들이 전날 의장석을 점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3대 입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3독은 의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국민당과 민진당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앞선 절차를 국민당이 단독 처리하자 민진당 의원들이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장석 점거에 나섰습니다. 민진당 의원들은 의자로 장애물을 쌓는 등 국민당 의원들의 접근을 봉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9시 이후 저지를 뚫고 회의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당의 천휘 전 의원이 안전모를 쓰고 의장석으로 돌진하자 의원들 사이에 물을 뿌리고 몸을 밀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던 민진당의 여성 의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이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일대에 여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히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KN-23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총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 최근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치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도양의 프랑스령 마요트 섬을 방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마요트 섬에 재건을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무너진 주택과 공공건물 등의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백악관의 기자회견 단상에도 크게 보이고 미국 화폐, 공식 문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공공시설, 미국 공무원의 명함에도 새겨진 흰머리 독수리 문장. 길 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미국의 국조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라고 할 만한 상식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그동안 한 번도 국조의 지위를 받은 적이 없었고요. 며칠 전에야 관련 법률이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랫동안 미국을 상징해온 흰머리 독수리가 이제야 그 역할과 가치에 걸맞은 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소식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세워진 후에 나라를 통합하는 의미를 담은 공식 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작은 독수리가 들어간 디자인이 하나 나왔고요. 그 후에 그 독수리를 미국에서 흔했던 흰머리, 대머리 독수리로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기 성조기와 함께 미국의 상징 표식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흰머리 독수리는 당연히 미국의 국조로 여기는 분위기가 됐던 겁니다. 240여 년 만에 국조의 지위를 갖게 되는 흰머리 독수리.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78살 프레스턴 쿡 씨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평생 독수리 용품을 수집해왔다는데요. 이 쿡 씨가 흰머리 독수리에 관한 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세상을 떠났죠.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한테 편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이 문제 생각을 같이 했던 미네소타주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연방의회에 올리면서 이 흰머리 독수리에 국조 지위를 붙이는 미국 역사의 새기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4도 많이 흐립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중강과 강계를 제외한 대부분적으로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서쪽은 대부분적으로 오전까지 가끔 눈 내리겠고요. 동쪽은 강원도와 심포, 김책 지역에 오전에 가끔 눈 내립니다. 그리고 원산, 함흥, 청진, 평안남도, 평안북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토요일에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평양과 함흥과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5도고요. 개성은 영하 3도, 원산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8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해산 영하 14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0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도입니다. 원산 6도, 함흥 7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6도, 해산은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눈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먼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특집 순서입니다.
We took in $600 billion and more in taxes and tariffs from China. No other president took.
연말 특집 올해는 2024년 올해의 주요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들으시는 동안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With those holiday greetings and gay happy meetings when friends come to call.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Parties for hosting, marshmallows for toasting, and caroling out in the snow.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Yes, the most wonderful time. Oh, the most wonderful time.
Correct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논의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상정한 임시 지출안이 불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11월 개인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2014 회계연도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을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19일 내외신 기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견이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 가능성, 시리아 사태, 최근 공개한 신형 전략 자산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주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매일 중요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러시아가 서방 예상과는 달리 지난 2-3년 동안 훨씬 더 강해졌다면서 이 러시아군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한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 말을 한번 들어보죠.
Вновь избранному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когда мы с ним встретимся. Ну, во-первых, я не знаю, когда мы с ним встретимся.
Да, потому что. 네, 두 사람이 만나면 자신이 무엇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선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두 사람이 만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4년 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 당연히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연례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휴전이 우크라이나군한테 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는 거라면서 러시아에 필요한 게 휴전이 아니라 러시아를 위한 보장되는 지속적인 평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할 뜻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푸틴 대통령 말입니다.
Должен сказать, что ситуация меняется кардинально. Вы это хорошо знаете.
네, 러시아가 항상 협상과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인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해왔다면서 러시아는 항상 여기에 대비하고 있고 이 협상 결과는 항상 타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협상이 뭐 성사된다는 거 그러니까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 또 2014년에 강제로 병합한 이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를 절대 돌려줄 수 없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도 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완전 수복을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이 어렵다는 지적이 우크라이나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 프랑스 언론과의 회견에서 영토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돈바스와 크름반도가 사실상 러시아 통제 아래 있다면서 이걸 되찾을 힘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국제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연례 회의에서 최근에 공개한 신형 전략 무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네, 러시아는 지난달에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면서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인 오레슈니크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네네.
서방 전문가들은 이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 미사일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은 이 서방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지정하면 오레슈니크를 발사하겠다면서 이 서방 측이 제공한 방공체조를 이걸 한번 막아보라고 네.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에도 이 오레슈니크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자신감을 드러냈었는데요.
네, 지난달에 이 오레슈니크를 발사한 뒤에 한 기자회견에서 이 오레슈니크가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는 이 핵무기급 이 무기라면서 현재로서는 서방층의 어떤 방공망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오레슈니크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린 그런 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리아 얘기도 해보죠. 러시아는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부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이 최근에 벌어진 시리아 사태에 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뭐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졌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예.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이 이 반군 세력에 축출된 뒤에 현재 러시아 안에서 망명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를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 만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시리아를 새로 통치하는 세력과도 만나서 시리아 안에 있는 러시아군 기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북한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를 두고서도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러시아 경제가 올해 4%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인플레이션이 9.3% 상승이지만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미국 의회로 가겠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마련했던 임시 지출안이 19일 하원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해서 서둘러 지출안을 만들어서 이날 본회의 표결에 올렸는데요. 그렇지만은 찬성 174, 반대 235로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하원이 공화당이 219명,
네.
민주당이 211명으로 공화당이 조금 유섭수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져서 이 지출안이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지도부가 서둘러서 새 지출안 만든 이유가 있죠.
네. 두 당 지도부가 막바지에 협상을 벌여서 지난 17일에 이 3개월 시한인 임시 지출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공화당은 이 해당 지출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새로 지출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의원들한테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존슨 의장 말을 한번 들어보죠.
Everything that I just told you was negotiated in a bipartisan fashion. Both parties agreed to
네, 초당적으로 협상을 해서 양당 모두 여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새로 만든 지출안에서 유일하게 바뀐 항목이 부채 한도를 2027년 1월 30일로 미루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 민주당 쪽에서 선의로 체결한 합의를 포기했다라고 비난했는데요. 제프리스 대표 말입니다.
House Republicans have abandoned that bipartisan agreement that we entered into.
네, 협상 법안이 애초에 이 공화당 쪽에서 발의한 법안이었고 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법안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꼭두각시 한두 명이 끼어들어서 이 결국엔 이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쪽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칩 로이 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이 정부 부채를 비판하면서 이 재정 책임을 말하던 공화당이 이 국민들한테 이 법안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올해 크게 허리케인 피해를 당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 의원은 임시 지출안에 책정된 천억 달러 재난 구호금으로는 피해 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임시 지출안이 부결되면서 연방 정부는 지금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폐쇄될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20일 밤 11시 59분까지 이 새 지출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이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이 첫 임기 때인 2018년과 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이 정부가 35일 동안 부분 폐쇄되는 이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셧다운도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국방이나 에너지 농업 같은 필수 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휴가에 들어갑니다.
네.
필수 공무원들은 근무를 계속을 하는데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현역 군인이나 항공 운항, 항공 관제사 등도 들어가는데요.
네.
이 연말연시에 지금 이동이 많은 시기에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임시 지출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반응 어떻습니까?
네, 표결이 끝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의회는 터무니없는 부채 한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라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존슨 후자의장은 표결된 기자들에게 다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다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의 11월 그러니까 지난달 물가지수 발표 소식입니다.
네, 미국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상승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전달인 10월과 비교하면 0.1% 상승한 겁니다. 이 PCE 가격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지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흐름을 예측할 때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지수입니다.
그러면 그 당초의 전망하고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다우존스 전망치가 2.5%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망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겁니다.
물가지수 중에 근원지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원지수는 어떻습니까?
네, 11월의 근원 PCE 가격지수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8% 상승했고요.
네.
전달인 10월보다는 0.1% 올랐습니다. 이 근원 PCE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수입니다.
네. 분야별로 이 PCE 지수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연율로는 상품 가격이 0.4%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가격은 3.8% 증가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식품 가격이 1.4% 상승했고요. 에너지 가격은 4.0% 낮아졌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상품 가격은 0.1% 미만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0.2% 올랐는데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모두 0.2% 상승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11월 개인소득 상황도 보죠.
네, 전달과 비교해서 0.3%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망치인 0.4%를 밑돌았습니다. 앞서서 10월에 개인소득은 0.7% 늘어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상무부의 이번 물가지수 공개를 두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시 수석경제학자는 로이터통신에 소득 증가가 소비자들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강한 소비자 수요 덕에 계속 경제가 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완화됐지만 몇몇 부문에서 고착화가 내년 2025년에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 소비 지출이 미국 안의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자,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연준이 또 추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 조처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에도 금리를 내리겠지만은 인하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직전 회계 연도에 27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일명 ICE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4 회계 연도에 약 27만 1,000명을 미국에서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지난 2014 회계 연도 이래 가장 많습니다.
네.
참고로 이 2024 회계 연도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3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이게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많이 늘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대략 14만 2천 명이 추방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회견연도에 이게 거의 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아.
이 아까 이 숫자가 이 2014 회견연도 이래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약 31만 5천 명이 추방됐습니다.
추방된 사람들 중에 범죄자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견연도에 추방된 사람들 가운데 약 8만 8천 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 대략 3,700명은 이 갱 단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테러 분자이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237명, 그리고 8명이 인권 침해 사범이었습니다.
자, 2024 회계연도에 이렇게 추방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주말을 포함해서 이 추방되는 사람들을 실은 이 비행기의 운항 편수가 늘었고요.
네.
또 과테말라나 온드라스, 엘살바도르로 송환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추방자 수가 늘었다고 ICE 측은 밝혔습니다.
네, 추방 사람들이 주로 송환된 지역도 나왔네요.
네, 멕시코가 역시 약 8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서 과테말라가 약 6만 6천 명, 그리고 온두라스가 약 4만 6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ICE 측은 보고서에서 192개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추방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는다는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오다가 체포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이 ICE 보고서가 나온 날에 관련 통계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네.
CBP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멕시코 국경을 이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사람의 수가 약 4만 6천 명이었는데요.
네.
그 전달인 10월과 비교해서 18%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그 1년 전, 작년 말에요.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 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5만 명이 체포되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1월 숫자는 이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 줄어든 겁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AP통신은 이 절반은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쪽에서 단속을 강화한 덕이고,
네.
나머지 반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6월에 이 망명 신청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덕이라고 AP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올 한 해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는 연말 특집,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까지입니다. 쉬레우스의 Will You Love Me Tomorrow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포고령입니다. 포고령은 대통령 행정명령만큼이나 많이 동원되는 명령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포고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it's fitting with all these powerful women here that we're gathered at the headquarters of the Department of Labor. Named after one of America's greatest labor leaders. Now that's not hyperbole. Frances Perkins.
지난 2024년 12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노동부에서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하고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강요가 된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기리는 기념물을 세우라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9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대통령 포고령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먼저 중요한 행사와 사건을 선언하거나 기념하는 포고령이 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포고령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다음 실질적인 포고령으로 보통 국제무역이나 국가비상 혹은 연방토지관리에 대한 법적 선언이 해당합니다. 1906년 유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공토지에 국가 기념물을 만들 수 있게 한 포고령이 좋은 예입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surrounded by Emmett Till's family members and government officials, signed the document Tuesday.
미국 의회 도서관은 인터넷 교육 자료에서 포고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포고령은 개인 활동을 다룹니다. 또 헌법이나 연방법이 대통령에게 개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 교육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포고령은 오직 적절한 법률이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통령 포고령은 현재 의례적인 성격을 띠지만 역사적으로 힘든 일을 했다고 의회 도서국은 지적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육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포고령과 행정명령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행정명령은 보통 정부 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포고령은 일반적으로 대중같이 정부 밖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고령은 행정명령과 비교해 법적으로 약하고 법적인 것보다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더 자주 사용된다고 이 대학은 설명했습니다. 또 포고령은 연방 공휴일 선포같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면 부여같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포고령과 행정명령은 반드시 관보에 올려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포고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올 한 해를 분야별로 다시 조명해보는 연말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2024년 세계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견고한 회복력, 하지만 여전한 지역적 격차.
2024년 지구촌은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졌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과의 갈등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까지 군사적 긴장의 최고조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세계 경제는 대체로 견고한 회복력을 보였다는 게 국제금융기구들의 평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견인한 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가들이고요.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건 미국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도 힘을 보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상당한 지역적 격차와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독보적인 미국 경제 성장.
2024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올해 매분기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주요 7개국 국가 중에서 독보적인 회복력을 보였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0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고요. OECD도 올해 마지막으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올해 2.8%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견고한 회복력을 보인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힘입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이에 따른 소비 진작, 제조업 분야에 대한 활발한 투자 등을 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미국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물가 수렁에 빠졌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대로 잡혔고요. 소비 역시 거의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취해왔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올 9월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요. 11월에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연준은 이번 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시장 전망대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연 4.25에서 4.5% 수준입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중국 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몇 년째 성장 둔화 속에 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올해도 좀처럼 성장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는데요. 중국의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4.8%였고요. 4분기도 비슷할 걸로 전망돼서 중국 정부가 말한 5% 안팎은 달성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 불황의 주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둔화하고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는데요.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시장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또 부동산 부양 정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동력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양상인데요. $600 billion and more in taxes and tariffs from China.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미국과 심각한 무역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중국은 지금 긴장 속에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추락하는 유럽 경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경제는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 반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제 유럽 부자 나라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유럽의 소비자들은 올해도 매우 신중한 소비 태도를 유지했고요. 반면에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인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요 감소로 고전 중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임인 유로존 경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연립 정부가 붕괴하는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서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올해 0% 성장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프랑스는 올해 1.1% 성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전체 20개국의 경제는 올해 0.8% 완만하게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OECD는 우크라이나와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측했는데요. 유럽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무역 조율이라는 숙제를 안고 세일을 맡게 됐습니다.
인도가 견인한 아시아 성장.
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기여분이 약 60%를 차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약 4.6%로 잡았고요. 세계은행은 4.8%로 예상했습니다. 몇 년째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을 위협해온 인도는 올해는 6.8%에서 7%대의 성장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전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달 초 OECD는 지난 9월의 전망치 2.5%에서 0.2%포인트 내린 2.3%로 제시했는데요.
가 204표, 구 85표, 기권 3표.
최근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ECD는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잡았습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OECD가 올해 역성장할 걸로 전망한 나라는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 두 나라뿐입니다.
불확실성 증가, 중동과 아프리카 경제.
세계은행은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역내 성장이 계속 침체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은 이미 막대한 경제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경제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요르단과 이집트 등 주변국들도 관광 수입 감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동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고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3%로 전망했습니다.
뜨거운 비트코인 시장.
올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가상화폐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없이 개인 간의 직접 거래 방식으로 전 세계에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된 건 2009년인데요. 정확한 개념이나 작동 원리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은 음지에서 양지로 기존 화폐처럼 대우받는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업계의 숙원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달 초에는 한 개당 미화 1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에 가상화폐 인공지능 차르지그 신설할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대비 가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금 대비 비트코인의 비율은 37.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한 개로 약 37온스 금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금보다 비트코인이 저장 가치가 더 큰 수단으로 자리 잡는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 이 시간에는 올해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직감, 예감이 든다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inviting me.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Yes, and I have a feeling that this episode is not about going on a picnic.
I saw David the other day. I smell something fishy.
What do you think you know?
I have a hunch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You're probably right. I have a gut feeling that he's hiding something.
Gut feeling 또는 hunch, 직감, 예감이란 뜻인데요.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직감을 믿어요? 나는 어떤 예감이 들어요. I have a hunch. I have a gut feeling. 뒤에 어떤 예감인지 설명하면 되는데요. 오늘 대화에서 나온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I have a hunch.
나는 예감이 들어요.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그가 회사에서 돈을 훔친다는 또 다른 문장 보시죠.
I have a gut feeling.
나는 예감이 들어요.
That he's hiding something.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smell something fishy.
이 표현도 짚고 가죠. 뭔가 수상하다 이런 말인데요. 생선 비린내가 난다.
Smells fishy.
실제로 생선 비린내가 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수상한, 미심쩍을 때 수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
smell something fishy. Smells fish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감, 예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촉이 온다, 어떤 예감이 든다라는 표현 gut feeling과 hunch 말고 something tells m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Something tells me that David is in trouble.
I have a strange feeling that David is in trouble too. What makes you think so?
I don't know. I just feel that way.
I think you're probably right. You have a sixth sense.
데이빗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Something tells me. 왠지 뭐뭐인 것 같다. 왠지 뭐뭐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I have a strange feeling.
느낌이 이상해요.
That David is in trouble.
데이빗이 공경에 빠진 것 같아요.
What makes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I don't know. I just feel that way.
몰라요. 그런 느낌이 와요. 같은 표현으로 on a hunch. 그런 느낌입니다. 직감이 그래요. 그냥 촉이 와요.
I have a hunch. On a hunch.
또 오늘 나온 대화에서
sixth sense.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사용해도 비슷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감이 있죠.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육감은 여섯 번째 감각으로 어떤 알 수 없는 느낌으로 어떤 상황을 미리 짐작하거나 예측할 때 육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감이란 뜻의
premonition.
premonition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remonition.
예감은 예감인데 나쁜 예감이 들 때 사용합니다.
I have a premonition that my cat will not make it to next month.
Really? I hope your premonition is wrong.
존이 자신의 고양이가 다음 달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I have a premonition that my cat will not make it to next month.
그리고 저는 그 예감이 틀리길 바란다고 답했죠.
I hope your premonition is wrong.
나쁜 예감.
Premonition.
끝으로 직감, gut feeling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Usually, unless I think I'm wrong.
I saw David the other day. I smell something fishy.
Well, what do you know?
I have a hunch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You're probably right. I have a gut feeling that he's hiding someth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직감, 예감, I have a hunch, I have a gut feeling, something tells me, 어떤 예감이 든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말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만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마지막 G7 회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지난 4년 동안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위원회로 탈바꿈한 몇몇 사건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작업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블링컨 장관은 오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러시아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담을 분담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대, 특히 북한 군대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미, 더 넓은 유럽 안보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의미하는 바 때문에 이 문제는 G7 회원국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 two-way street. We see what North Korea is doing for Russia in Ukraine right now with the troops.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참전하고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공동체의 안보가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G7 is increasingly aligned on our view of economic and security risk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블링컨 장관은 G7은 건설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경제 및 안보 위험에 대한 견해에 점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우려 사안을 다룰 때 함께 행동할 때와 혼자 행동할 때를 비교하면 단독 행동은 효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미소토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athering around the fire, chestnuts roasting like a hot July. I should be chilling with my folks, I k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Word on the street, Santa's coming at night. Reindeer's flying through the sky so high. I should be making a list, I k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Shawty with you, shawty with you. Merry Christmas.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end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I will be